미련한 자에게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26장은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와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아가기를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장 가득하게 미련한 자에 대한 이 성경의 미련한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름의 눈같이 그리고 추수 때의 비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영광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않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중요한 일이 주어지고 그런 자들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일을, 성경은 이것은 지극히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기후현상의 비유를 들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캐실의 의미는 지혜롭고 명철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그런 것으로, 매사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언제나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언제나 진리를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그 악에 동조하고 악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자들, 성경은 모두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의 카보드라는 말은 물리적으로는 무게나 질량이 많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나 재물, 명성이나 지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예와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일이지만, 미련한 자에게, 지극히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일, 그런 자에게 명예가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합당한 게 아니다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부도덕하고 사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어떤 영예나 사회적인 국가적인 높은 지위나 직책을 받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가당한 일일까요? 그 가당치 않은 일이 세상에 버젓이 벌어집니다. 이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여름에 눈이 내립니다. 여름에 어떻게 눈이 내리나요? 또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은 재앙입니다. 다 썩어버리는 거죠. 1년 동안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곡식이 다 썩어버립니다. 굉장히 부적절하고 재앙과 같은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여름에는 눈이 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눈이 온다면 그건 기상이변이죠.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 봄부터 10월까지 비를 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기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건 추수철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추수하는 시기에 비가 온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거죠. 불길한 징조로까지 이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자, 여름에 눈이 오거나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처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이다. 예. 그러므로 이 비유는 어리석고 미련하며 사악한 자가 영예와 영광과 높은 지위를 누리는 일은 참으로 가당치 않은, 매우 어울리지 않은, 아주 부적합하고 재앙 같은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영예나 지위를 누리게 될 때 그가 이끌어가는 공동체나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자가 어느 곳에든, 교회든 세상이든 뭐 어디 사회 어떤 단체든 지도자가 되고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면 모두에게 재난 같은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에 86명, 28.7%, 3명 중에 1명이 범죄자들입니다. 전과자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걸까요? 교회가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자격 없는 목사, 자격 없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수두룩한데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뭘 우리가 세상에다 대고 자격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천재인데 참으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재앙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그 사명을 전혀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심취하고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대는 답이 없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윤리적으로 무흠한 지탄받을 일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합당한 정의로운 자들이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영예를 얻기를 합당한 지위를 얻기를 교회는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악에 의해 장악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새같이 방황하는 것, 제비같이 나는 것, 이렇게 이유 없는 저주는 그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새가 떠돈다는 의미는 참새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날아다니겠어요? 그냥 날아다니는 거죠. 무슨 큰 뜻을 품고 참새가 날아다니겠습니까? 일정한 목적 없이 그냥 분주하게 불안하게 이리저리 날아다니죠. 제비가 날아가는 것, 날아가다 역시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들이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뭐 일정한 곳에 머물지 않고 금방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일이 일수이죠. 까닭 없는 저주란 이유 없이 헛된 분노에 가득 차서 내뱉는 저주의 욕설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저주는 불안하게 막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금방 이렇게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참새나 제비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전혀 무슨 그거에 어떤 중요한 의미도 없고 그냥 눈앞에 있다가 금방 날아가버리는 참새들처럼 금방 소멸되고 사라져버릴 그런 가치에 불과하다. 악인이 아무리 짓거리면서 의인들에게 저주와 욕설을 퍼부어도 아무 그대로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고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저주를 하기만 하면 그 저주가 화살처럼 그 사람에게 날아가서 그 저주가 그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미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은 주술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막 저주하고 이렇게 막 그런 의식을 행하잖아요. 예. 뭐죠? 그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이렇게. 예. 참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결백한 사람에게 혹여라도 악한 자들이 저주를 하거나 뭐 저주스러운 낙랄한 욕설을 퍼부을 수는 있지만 아무 효력이 없다. 왜 그럴까요? 축복이나 저주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인간 따위가 뭐 누가 누구를 감히 저주를 하고 복받을 찌어다 이런 정신 나간 짓들을 합니까? 모든 그 축복의 권한과 저주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만이 복과 저주의 원천이시잖아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는 절대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온 세상에 들고 일어나서 누군가를 저주해도 하나님이 그 자의 편에 서서 그를 지키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저주해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하나님이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예, 죄 없는 사람을 막 미워해요. 저주하고 막 싫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미쳐요? 전혀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전혀 여러분들이 위축되거나 주눅이 들거나, 아,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해, 학교에서 다 나를 왕따시켜, 이유도 없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과 육체를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따름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복주의만큼 어리석은 인간들이 구하는 저주 역시 지극히 허망한 것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저주하고 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의, 모든 의로운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말에게 채찍, 당나귀에게 재갈,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등에 채찍, 회초리, 막대기, 예, 이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말, 나귀, 그리고 미련한 자, 이 세 부류에게 각각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채찍, 재갈, 그리고 회초리, 막대기다. 잠언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말과 나귀하고 미련한 자, 이렇게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이 금수, 짐승들하고 미련한 인간하고 다 똑같이 보는 거죠, 성경은. 네. 말과 나귀를 길들이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봐도.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짐승이기 때문이죠. 그 짐승에게 사람이 타고 다니거나 혹은 뭐 마차를 끌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킨 일이 쉽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그 짐승들을 훈련할 때 필요한 게 뭐냐? 채찍과 재갈이란 말입니다. 재갈을 입에 물려가지고 고통을 가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자갈. 메데크라는 말인데, 말이나 나귀를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물렸던 재갈을 가리킵니다. 보통은 말에 입에 물렸고 양옆에 굴레나 고삐를 이렇게 연결해서 말이나 나귀를 길들일 때 사용했던 도구죠. 주인의 의도대로 말이나 나귀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훈련을 해야만 됐고, 이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센 이 짐승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이 유용하게 사용이 됐을 것입니다. 채찍, 쇼트라는 말인데, 가죽으로 만든 유연한 채찍으로 이 마차를 몰 때 이렇게 이리야 하면서 탁 이렇게 말의 등을 탁 후려치는 그 용도의 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의 등을 탁 이렇게 후려치면 말이 마차를 끌고 앞으로 이렇게 달려 나가도록 사용했던 도구였죠. 그러니까 모두가 주인의 의도대로, 뜻대로 짐승들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조종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짐승들을 조련해서 인간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우매함과 주인의 뜻에 쉬 길들여지려고 하지 않은 그 야성의 본성 때문에, 예, 결국은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재갈을 물려가지고 고통을 가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도 그렇게 우매하고 고집스럽기는 말이나 나귀나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고집대로 한단 말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기 싫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뭐든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어린애처럼 하잖아요. 어린애처럼. 어린애가 어떻게 행동해요? 쥐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매가 필요한 거죠. 매가. 고집스럽고 미련하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탈하려고 하고 악한 마음이 그 영혼 가운데 얽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그 영혼에서 제하는 길은 뭐예요? 회초리와 막대기로 훈육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교화시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막대기, 쉐베트, 여기 이건 전투에 사용하는 무기, 이 몽둥이 같은 것, 아니면은 양을 치는 도구, 나아가서 태형으로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곤장 같은 거 때리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이런 막대기 이런 것들을 쉐베트라고 얘기합니다. 막대기, 예,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미련한 자를 막대기와 채찍으로 다스림으로 그의 미련함을 떨치도록 훈계할 필요가 있고, 미련한 자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또 뭐냐? 회초리라는 거예요. 회초리. 회초리로 책망과 견책을 가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미 잠언에서 충분히 반복하고 또 반복해왔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들에게는요, 위로와 사랑 같은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고집스러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과 회초리, 막대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과 고집이 먼저 꺾어져야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꺾여져서 우리 안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는 것은 따라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속의 우매함들이 다 축출된 자들의 영혼 가운데 아주 자연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예요. 그런데 먼저 채찍과 회초리로 나의 죄됨이 벌거벗겨진 듯이 드러나고 그것이 깨트려지고 무너뜨려지는 게 우선인데, 자, 오늘날의 교회든 학교든 성도의 가정이든 보세요. 이 부패한 인본주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체벌이 사라진 가정, 학교, 무너진 교권, 자,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인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춘 사람 같은 사람이 나오겠어요? 오늘날의 이 교육 현장에서? 애들 때리면 무슨 큰일 나는 줄, 경찰차가 학교에 쫓아오는 이런 시대에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냔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마지막 때 인간들, 인간이기를 포기한 아주 포악하고 흉악한 자들이 되어갈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말세 인간들이 어떨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다 예언해 놨잖아요. 그놈의 인권 때문에. 자녀들의 죄악에 대해서, 불순종과 어리석은 고집에 대해서 부모는 반드시 엄격한 체벌을 통해서 이것을 교정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다루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꾸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듣기 싫다고 해서 이제 재밌고 즐겁고 감동적이고 위로해 주는 교회로 가신다 이거죠. 가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음, 미련한 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깨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지지 않는다. 그 다음은요. 고난과 시련의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사무엘상 7장 14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유명한 말씀,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스러운 어리석음과 무죄한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퇴치하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때때로 성도 여러분, 사람 막대기라고 그랬죠. 우리한테 아주 힘든 사람,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 우리 옆에다 붙여놓는단 말입니다.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 곁에다 딱 붙여놓고 우리를 갈게 만드는 거야.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를 갈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갈려나가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안 그래도 죄인들의 인생의 삶이 녹록치 않은데 인생의 짐을 더 무겁게, 더 힘겹게, 더 지치고 피곤하게, 때로는 궁핍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왜?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 하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걸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오늘날에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죄인이란 말에 아주 기겁을 해요, 그냥. 딱 들키 싫어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말.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패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버러지 같은 존재다. 이런 말들은 아주 딱 들키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두 용도죠. 하나는 다른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용도. 또 하나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넘어진 양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목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고집을 꺾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이라는 징표예요. 그게.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 누가 여기서 다가 누구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 징계를 예외 없이 다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에게 많이. 근데 저는 징계가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징계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아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이고 참. 그러면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생자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목사가 볼 때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가 볼 때 저 성도님이 계속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성도님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닫고 그분이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아, 하나님이 저 성도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계속 목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모티브가 전혀 안 생겨요. 이제 이게 이제 위험한 일이래요. 이 위험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예우가 좋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아들처럼 딸처럼 여기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쳐서라도 깨닫게 만드세요. 징계를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70년 동안, 80년 동안 두드려 맞은 적이 없거든요. 한국 교회가 정말 곡소리 날 만큼 핍박과 환란을 겪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여러분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기억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한 80년 동안 하나님에게 내버려 뒀단 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피 뿌려서 복음을 지켰던 순교자가 일어났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이 후손들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참남한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데 언젠가 우리가 죽기 전에 혹은 죽은 이후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대한민국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순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때리기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욥의 말씀처럼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때리시기만 하십니까? 그 아픔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절규할 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고치시잖아요.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부디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로 인해서 부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과 회초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어서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과 같이 대답하지 말라. 너 또한 그를 닮지 않도록. 너는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과 같이 대답하라. 그의 눈들에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도록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4절의 말씀은 미련한 자와 이야기할 때 일일이 그의 말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미련한 자가 주절주절 하는 말은 우리가 듣고 귀담아 듣고 거기에 동조하거나 뭐 동의해 줄 가치조차 없기 때문에,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가소롭게 여기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비우는 자들, 입을 섞어서 말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뭐 이런 존재들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절대로 들을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진리를 비우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우리가 그들의 말에 동조해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그러다가는 결국은 그들의 논리에 미혹되거나 그 우매하고 어리석음에 동참하게 되거나 그들의 논리에 결국 미혹이 돼서 넘어가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너도 똑같이 미련해진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철저한 인본주의의 논리로 무장한 반성경적이고 반기독적인 이런 사상과 이념을 추구하는 자들과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주장하는 바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좁혀지겠습니까? 어떻게 타협을 할까요?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타협을 할까요?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까요? 이게 다른 문제 같으면 어떻게 좀 이렇게 협상을 하고 적당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아니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요? 흑백의 논리잖아요, 진리는. 자꾸 교회가 세상하고 어떻게 뭐 친해져야 되고 이런 얘기하는데 난 그런 얘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보라고, 당신 입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과 친해질 수 있는지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참 답답한 소리들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주장이 좁혀지겠냐고요. 한쪽이 맞으면 한쪽은 틀린 거예요. 모두가 맞는, 뭐 이렇게 고상한 얘기들 합니다. 아휴,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지 말래. 예?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말래. 다 그냥 인정해 주래.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 같죠? 그건 반기독적인 얘기예요. 반성경적인 얘기예요. 옳으냐 틀리냐가 성경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진리지. 모두가 다 맞다, 모두가 다 옳다. 성경은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본주의의 관점이에요. 다 틀리지 않아. 네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고 다 정답은 없는 거야. 이건 사탄의 논리입니다. 한쪽이 맞으면 한쪽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저급한 인간의 논리, 이념, 사상에 경도되어서 자 그들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 많은 면에서 사상의 궤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 우리는 다 이해해. 다 너희들 품을 수 있어. 뭐 그러면 굉장히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나요?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처럼 이렇게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과 각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은 꼴통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성경적으로 그런 논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저급한 논리와 이념과 사상에 경도된다. 그들과 같아지려고 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똑히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고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인 공산주의, 반성경적인 모든 타락한 인본주의 사상을 쫓는 이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악한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한 자들과 교류를 하고 신자가 예. 그러면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런 자들에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와 대화하면서 교류하다가 보면 너도 그와 같아진다. 결국은 너도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질 수 있다. 경고합니다. 아주 완곡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너도 똑같이 멸망당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 자, 이어지는 5절은 4절의 말씀과 상반되는 듯이 보입니다. 앞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말하지 말라 그래놓고 여기서는 대답하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은 미련한 자와 세속적 논쟁을 금하면서 또 여기서는 논쟁에 맞서라 하고 교훈하는 듯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상호 상반되는 의미가 아니라 미련하고 악한 자들과 논쟁할 때의 방식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련한 자가 세상의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무장한 자가 도무지 우리가 동의하고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싸우자고 우리에게 도발할 때 침묵하면서 그 말을 외면하는 것이 지혜로우나 만약에 진리가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완전히 본질과 달리 이게 왜곡되는 말들을 그들이 막 서슴지 않고 이야기해서 이 진리를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할 때 그때는 묵묵무답으로 침묵함으로 그들이 맞다는 걸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듯이 보여서는 안 되고 분연히 일어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어리석은 궤변, 왜곡된 그들의 논리를 깨부시면서 명쾌하게 진리를 가지고 변증을 하고 이 우리가 믿는 참 진리의 위대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시 우리들 생각이 맞았어 하고 저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더 정당화하고 더 기세등등해질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칼을 뽑으라 이겁니다. 성경을 혐오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복음을 온몸을 던져서 변증하고 인간의 저급한 논리와 사상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의 논리로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사악한 논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면 세상은 더 급격히 거짓이 진실을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급한 도발에 대해서는 침묵하되 진리 전쟁에 대해서는 침묵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무슨 정치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냔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백날 싸워보세요. 그 답이 나오나. 서로 막 욕하면서 말이죠. 욕설과 폭언을 해가면서 막 모욕적인 언사로 이렇게 저급하게 도발을 해온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침묵하란 말입니다.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침묵하고 본질을 가지고 결국 진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발을 하면 이 거짓 진리를 격파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참되다는 걸 드러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네? 이 진리 문제가 아닌 건 가지고는 막 저 진흙탕 싸움을 하고 진리 문제가 정작 나오면 전부 다 입을 다물고 꽁무니를 빼고 있단 말, 거꾸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꾸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싸우는 방법을 몰라서 서로 욕을 하고 인본주의로 무장한 세상 사람들과 막장 싸움을 하면서 정작 진리, 복음 이것을 치고 들어올 때는 침묵을 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비굴합니까? 응? 왜 그래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좀 더 세련되게 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와 실력과 용기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좀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처럼 막장같이 굴지 말고 똑같이 그렇게 저급하게 싸우지 말고 우리는 진리 문제를 가지고 찍소리하지 못하도록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압도해야지 다른 사람의 말 가지고 논쟁을 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뭘 믿고 있어? 말을 못해요. 말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런 걸 질문하면 몰라요. 나도요. 이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잠언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온갖 걸 총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부터 해서 모든 성경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긁어모아가지고 아직 물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을 뿐이지 인간의 정신세계, 문화, 교육, 정치, 철학 모든 분야를 총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의 편에 서버렸고 진리를 버리고 이 악한 세상의 편에 서서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이 그런 세상의 사악한 논리를 쫓고 그 사상과 이념에 동조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 세상은 끝난 것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날을 세워가지고 누구든지 세상이 이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발하면 끝장을 볼 수 있을 만큼 출중한 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참 그런 면에서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의 깊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지혜와 명철을 불붙는 논리의 힘을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그런 면에서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의 깊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지혜와 명철을, 불붙는 논리의 힘을,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